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간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을아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 기쁨도 이 시간 또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자기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홀로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들 움직이면서 항상 자기의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성도이지만은 이 신자는 누군가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동행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의 의견을 묻고 그분이 기뻐하고 또 원하는 그러한 쪽으로 또 살아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죠. 신자가 동행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뭐 아는 대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대개 교인들은 그걸 당연한 말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데 이건 기독교로서 당연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고 반발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정작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어떤 문제 깊이 좀 들어가면은 좀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신자는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 맞긴 맞는데 내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스스로 물으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버린단 말이죠. 뭔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던 그런 증거라는 것이 뭔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나는 예수와 동행한다 그냥 이렇게 억지로 좀 믿어주려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지 않고 있으면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동행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든가 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뭔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가 또 예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하니까는 그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실제 동행하는 그 삶의 문제에 딱 뛰어들어가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나도 애매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제 믿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이제 찾고 싶은데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편하거든요. 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 앞에 지금 계신다면은 이 동행이라는 말도 참 쉽게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예수님이 계신다면은 그분 옆에 같이 있으면은 같이 다니면은 그게 지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근데 몸이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자꾸 헷갈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말을 몸과 몸이 서로 함께 다니는 이런 그 의미로 생각을 하면 그 곤란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그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실제로 몸으로 오셨던 그 몸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내도 저녁에 자기 집 돌아가서 뒷날 몇 시에 만납시다 만나가 다니는 그게 아니고 뭐 그냥 계속 날마다 잠도 같이 자면서 날마다 함께 다니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제자들은 몸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이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했다고 여겨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린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동행했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죠.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다 버릴 거다 이 말은 실제 그동안 제자들이 몸은 비록 예수와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저버리는 그런 게 동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행을 하기 시작했으면은 그 동행하는 사람이 가는 것까지 따라가 주는 것 이게 동행이란 말이죠. 근데 동행을 갔다가 내가 가는 것까지 예수 따라와 있어 이게 동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동행하는 내가 동행되어지고 있는 그분이 가는 것까지 내가 따라가는 것이 진짜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동행 말해놓고 나한테 이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동행해 주는데 나쁜 일이 있고 불리해질 것 같으면 헤어져 버린다 이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한테 불리해진 거 도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동안 그들이 몸으로 함께 지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동행으로 여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도 뭐냐면 일단은 예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싫으니 끝까지 주님에게서 나는 멀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의미로서 동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든 싫든 나는 끝까지 이 땅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으로 가면 멀어지지 않겠다는 것. 이게 진짜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동행을 이해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록 몸은 함께 있었지만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스스로 죽는다 해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 말이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처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다면 그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갔다면 베드로는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베드로도 자기가 불리해질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해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니까 이게 동행하지 않은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몸으로는 함께 했지만은 동행한 자들은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과 몸으로 함께 다녔다 해가지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실제 우리한테 계신다면은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뭔가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덮었던 세마포 이것만 딱 나타나도 온 세계가 뭐 야단들인데 예수님이 실제로 머무르고 계신다면은 그분에게 함께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은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 함께 다녔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함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나서 누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몸으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또 제자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죠. 제자들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자기한테 불리하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자기한테 뭔가 나쁜 상황으로 오게 되니까는 주님께로부터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나아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었다는 것. 주님이 가신 그곳까지 자기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한 마음이 된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이 함께한 것이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거기까지는 가겠습니다. 내가 분리해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바로 성령 때문이고 성령이 예수님 영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주님 마음이 계시는 것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항상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을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것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건 막연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동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란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동행하게 되어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만드는 것이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 이걸 알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 공로 내 의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성령으로 인해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걸 알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 공로 내 의라는 것이 참으로 주 앞에 내세울 거 없는 가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만 자랑을 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육지를 보면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뒤에 그 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고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해서 입게 하신 하나님 그분을 지금 찬양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뭐 구절을 좀 이해를 해야 본문 이해되는데 이 아내가 자기를 예비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아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그 신부를 얘기합니다. 그 신부가 자기를 예비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답게 자기를 단장을 하고 예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한 그 신부에게 하나님이 뭘 입게 하냐면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그것을 신부에게 입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을 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그 신부에게 하나님이 세마포를 허락해 입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서 세마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세마포가 뭐라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죠. 그 뭐라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마포는 뭐 천으로 짜여진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서 혼인잔치 했을 때 뭐 세마포를 옷을 입혀주는데 그 옷이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 흰 천으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입니다. 옳은 행실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실이죠. 근데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성도가 입을 세마포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그걸 입힌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입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네가 진짜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인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게 세마포인데 그 옳은 행실이 뭔가를 알아야 세마포가 뭔가 알 수가 있고 본문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옳은 행실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일단 우리가 옳은 행실 이렇게 말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행동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죠. 성도다운 착한 행동 이걸 자꾸 연상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생각하는 성도다운 착한 행동이 뭐냐면은 되게 뭐 제가 뭐 아무리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 본다, 기도한다, 뭐 구제한다, 헌금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로서 옳은 행실 이렇게들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은 곤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부에게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주님 함께 살아가는 자라 이것이라는 그 의미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세마포 옳은 행실을 갖다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으로 말이 뿌린다면은 그게 뭐 세마포가 되고 그게 뭐 구원받은 도가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건 이단이라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갖다가 우리들이 어떤 생각 착한 행동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게 곤란한 것입니다. 일단 옳은 행실은 세마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그 입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단 말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신부된 증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게 구원받은 표라겠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서 나타난 행실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게 뭐겠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행실인데, 제가 지금 행실을 행동으로만 연상하지 말하겠습니다. 성도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옳은 행실인데, 그 옳은 행실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그게 먹이냐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먹이겠습니까? 예, 십자가 걸리신 예수의 피로서 우리 제가 용서받았다는 고백하는 것, 그걸 아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주의 피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옳은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신부의 옳은 행실은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에 복종하고 신랑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랑과 결혼할 날을 기다리면서 신랑만 바라보는 것, 신랑만 사모하는 것, 이게 신부의 옳은 행실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자로서 옳은 행실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지는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이죠. 그 행실을 가지고서 신부에게 허락한 세마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어린 양에 흘린 그 피를 알고 그 피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피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세마포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성도는 자기 행실을 옷 입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행실을 옷 입어요. 세마포로 내 행실을. 근데 그 행실이 뭐냐면은 옳은 행실인데 우리들 스스로 만드는 행실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옳은 행실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옳은 행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옳은 행실, 예수의 피를 감사하고 거기에 기뻐하는 그 행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왔을 때 그 행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기뻐, 그래서 주의 십자가만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옳은 행실은 성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세마포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라는 게 뭐냐면은 희고 깨끗한 옷이거든요. 희고 깨끗한 거. 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빛과 휘어진 것은 예수님의 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결국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 용서로 인해서 의롭고 깨끗한 자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준다 그 말입니다. 그냥 네가 바로 의롭고 깨끗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어린 양의 신부다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그 아내가 예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내가 예비했다 이 말처럼 어린 양의 신부된 자로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할 게 뭐냐면은 스스로를 예비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날까지, 주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날까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된 자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로서 스스로를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신랑을 사모하기 때문에, 신랑을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신부된 자가 그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의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는 것, 깨끗하게 됐다는 것,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과 혼인잔치가 그게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 기다림 속에서 주님 피에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신부로서 자기를 예비하는 것, 자기를 단장하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면 그건 결국 신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부로서 신랑과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신부로 바른 자세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 신랑과의 결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신부가 아닌 것이 아니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도 그 결혼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신랑과의 혼인을 기뻐하는 그런 신부라면은 신랑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 위해 자기를 갖다가 단장하게 할 것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뭔가 기다리는 그런 삶도 아니라면은 또 신랑의 마음에 드는 자로 남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으로 예비한 그런 것도 아니라면은 그건 뭔가 신부가 아닌 게 아니냐. 분명히 뭔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 여기에 대해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겨버리는 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예수의 신부라든가 혼인잔치라든가 어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고 살거든요. 그저 교회만 잘 나와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신부된 사람이라면은 신랑의 마음에 맞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고 예수를 살아가는 그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랑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랑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라 말했다면은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예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부는 자신이 예비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을 해요. 신부로서 예비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 용서받은 여기에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방해받는 게 바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피에 대해서 좀 하찮게 여겨버리게 만들잖아요. 예수의 은혜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내 손에 쥐어지는 걸 더 큰 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세상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그렇게 우리 수고하시고 일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해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얘기 아니고 청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천사가 이제 그 요한에게 말을 하니까 요한이 천사의 말이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이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발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천사니까 얼마나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또 그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사를 높이 꼽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도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해라 이런 말을 천사가 한다는 말이죠.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라는 것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나 그 형제들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종으로 부름을 입은 종인 것처럼 천사도 예수님만 증거하는 존재로 부름을 입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견뎌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차하고 전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고 누구나 또 과연 경배받고 승리받을 그런 대상으로 사람 앞에 존재하겠냐 그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천사를 위시해 성도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입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10절 뒤에 오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언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게 만드신다. 이런 뜻에서 대근의 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수의 신부된 자는 항상 자신을 예비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그것만 드러내고 그것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부가 스스로 자기를 예비한 옳은 행실이고 어린 양과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의 신부란 증거로서 그 행실을 옷 입는다. 다시 말해서 너는 이따 그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살기 위한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했다. 이게 신부된다라서의 옷으로 입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신자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신자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그렇게 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그냥 살고 살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결국 우리 옳은 행실로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그 우리의 의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라면은 분명히 우리 스스로 예비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신부답게 뭔가 예비하는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게을리했을 때에 장차 혼인잔치 때에 뭘가 없어서 쫓겨남을 당하죠. 예복이 없어서. 그 마태복음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좀 불의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복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은 옳은 행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입을 옷이 없었다는 입을 옷이 없다. 그게 뭐냐면 신부된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예비하고 단장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몰라버린다면 결국은 나를 뭔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예비한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안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단장을 하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 감사하면서 항상 어떤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만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날마다 나를 단장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예비하는 신부를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에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방탕한 삶이라 에베소서 말한 대로 방탕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과 혼인잔치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삶에 부지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부된 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삶이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과 마음,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고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건 알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으로 항상 자기를 밀어붙이고 순종시키려고 일을 쓰는 거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진심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 주님의 은혜만 항상 증거하겠습니다. 그 삶에다가 더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께는 분명히 신부로서의 옳은 행실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예수의 신부라는 그 세마포를 입을 차임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부터.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예비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깨닫고 성령이 함께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게 진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 모든 삶을 항상 내 마음만 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신부라는 이걸 항상 잊지 않아가지고 신부로서 내가 단장하고 예배할 것이 뭔가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의 삶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날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걸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을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옳은 행실을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신부된 자로서 신랑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장하고 예비한 그런 삶이 되었는지 우리 행실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의 그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신 주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신부된 자로서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